청취자님, 혹시 거대한 벤처 캐피탈이나 전 세계 최고 위층을 연결하는 아주 배타적인 엘리트 매칭 서비스,
네.
그리고 최첨단 학문 연구소가 하나로 합쳐진 무려 569억 달러짜리 신탁 기금, 이런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569억 달러면 그 상상도 잘안 되는 규모죠, 사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 낱낱이 해부할 이 거대한 제도의 이름이 바로 하버드대학교입니다.
네, 하버드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가 그 2026년 8월 10일자로 발표된 최신 종합보고서거든요. 제목이 하버드대학교의 역사, 제도, 자본, 네트워크, 권력인데요.
네네. 아주 방대한 자료죠.
맞아요. 여기에 최신 재무 기록하고 법원 문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들은 그 하버드를 단순히 공부를 아주 잘 가르치는 낭만적인 상아탑, 이런 순진한 안경은 잠시 벗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육의 질이라는 단일 플레임. 그것만으로는 하버드가 전 세계적으로 행사하는 그 권력의 크기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설명이 안 되죠.
이번 보고서가 꿰뚫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하버드가 입학 선발, 자본, 그리고 동문 연결망, 자격의 신호, 이런 개별 요소들을 막 마치 복리 이자처럼 굴린다는 거예요.
아, 복리 이자처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멈추지 않고 계속 팽창하는 이른바 자기강화 플라이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걸 추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야, 자기강화 플라이휠. 그러면 그 플라이휠의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한번 짚어보죠. 단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그 극악의 합격률일 텐데요.
네, 수치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2029년 졸업반, 즉 클래스 오브 2029 기준으로 지원자가 무려 4만 7,893명이 몰렸는데 합격률이 4.2%에 불과했어요.
진짜 바늘구멍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합격한 학생 중에 실제로 하버드에 등록한 비율, 그러니까 등록률이 83.6%라는 겁니다.
아, 그건 진짜 압도적인 수치네요. 그러니까 스탠퍼드나 MIT에 동시에 붙어도 열의 8명 이상은 하버드를 선택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 학생한테는 사실상 전액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들도 아마 근본적인 의문이 드실 텐데요.
어떤 의문이죠?
합격률이 4%라는 게그 하버드 교수의 강의력이나 교재가 다른 주립대보다 막 100배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하고 교육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격렬하게 충돌해온 선발 효과와 인과적 효과의 논쟁입니다.
아, 선발 효과요?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평균적인 성공의 궤적을 볼때 하버드의 교육 자체가 학생을 막 마법처럼 바꿔놓는 건 아니에요.
진짜요?
네네. 그 유명한 데일과 크루거의 장기 연구가 있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에 합격할 만큼 뛰어난 지능과 야심을 갖춘 학생이라면,
네, 그런 학생이라면?
설령 하버드에 안 가고 그냥 일반 주립대에 진학하더라도 졸업하고 나서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하버드 졸업생이랑 거의 동일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하버드가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인재 아웃풋이 사실은 학교가 막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니라, 네.
애초에 혼자서도 성공할 만한 떡잎들만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그 거대한 분류모자 역할에 불과하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 대학 입장에서는 존재 가치를 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뼈아픈 분석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그 선발 효과가 지배적입니다. 근데요, 이번 보고서에 인용된 오포추니티 인사이츠의 그 최신 IB 플러스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네네, 그 새로운 데이터요.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중산층 이상의 삶, 이게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최상위 1%의 초엘리트.
아, 그 최상위권.
네, 거기로 시야를 좁혀보면 하버드라는 간판이 아주 명백한 인과적 효과를 냅니다.
인과적 효과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벤처 캐피탈 설립자라던가 뉴욕 최고 로펌의 파트너 아니면 국가의 고위 정책 결정자가 될 확률 이런 건 하버드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밥 굶지 않고 전문직으로 적당히 잘 사는 정도의 성공은 개인의 원래 능력이지만
네, 맞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문을 여는 데에는 하버드라는 패스포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강력한 패스포트의 본질은 결국 뭔가요?
그게 철저한 신호효과입니다. 채용시장의 최고위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청취자님.
네, 벤처캐피털이나 대형 로펌 같은 곳이요?
그렇죠. 그런 곳의 매니징 파트너가 신입을 뽑을 때 지원자의 잠재력을 일일이 다 검증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바쁘니까.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감당할 이유도 없고요. 이때 하버드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미 걸러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미 사패샌드의 바늘구멍으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원 많은 인재를 걸러냈으니까 당신들은 이 필터를 믿고 쓰라 이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하버드 학위가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2026년 현재 이 하버드 입학 시스템을 둘러싼 거대한 논란들이 약간 퍼즐처럼 확 맞춰지는데요.
그렇죠.
그 2023년에 연방대법원이 인종을 입학 가산점으로 쓰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 거기에 위헌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네, 큰 사건이었죠.
그 직후에 미국 사회의 아주 날선 비판이 동문자녀를 우대하는 레가스 입학이나 그 거액 기부자 자녀 우대 정책으로 확 쏠렸거든요.
네, 그게 하버드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엘리트 배분기관이라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엘리트 배분기관이요?
네, 한편으로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천재들한테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해주잖아요.
네, 그건 참 좋은 사다리죠.
네, 계층 이동의 튼튼한 사다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천재성을 흡수해 학교의 지적 명성을 막 유지하는 겁니다.
아, 흡수한다?
네, 근데 동시에 입학 문턱의 다른 한쪽에서는 부모의 배경하고 부가 아주 강력한 티켓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환상을 극대화하면서 뒤로는 기존 엘리트 계층의 부와 권력을 아주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복제해주는 완벽한 양동작전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학생들을 막 빨아들이고 그들한테 때로는 수만 달러 학비를 면제해주면서 이 거대한 신호효과의 환상과 현실을 유지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요.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서 두 번째 톱니바퀴로 좀 넘어가 보죠. 바로 자본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님, 2025 회계연도 기준 하버드 기금, 그러니까 인다우먼트가 무려 56억 달러라고 하셨죠?
네, 569억 달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최신 재무 기록에서 진짜 믿기 힘든 숫자를 하나 봤거든요. 하버드가 2025년에 1억 1,300만 달러의 운영 적자를 냈더라고요.
네, 적자가 났죠.
아니, 569억 달러를 깔고 앉아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대학이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 기금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미스테리가 싹 풀립니다. 그러니까 569억 달러라는 돈이 하버드 총장이 막 언제든 자유롭게 뺏을 수 있는 현금 창구가 아니에요.
아,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네네. 보고서 재무 분석을 보면요. 이 기금의 80% 이상이 특정 목적에 법적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무려 1만 4천 개 이상의 개별 펀드들로 다 쪼개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돈을 내놓을 때부터 아예 꼬리표를 딱 달아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이 500만 달러는 16세기 르네상스 미술사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 장학금으로만 써라.
와, 엄청 구체적이네요.
혹은 뭐 2천만 달러는 특정 기후변화 연구소 난방비로만 써라. 이렇게 법적 조건을 딱 걸어두는 거예요.
난방비로만요?
네, 그러니까 대학 전체의 적자를 메우거나 막 급한 보를 끄기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유동성 자금은 전체 기금의 5% 미만에 불과한 거죠.
아, 청취자님, 이거 마치 우리한테 수백억 원 가진 부자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이 야, 이 돈은 무조건 최첨단 현미경 사는 데만 써, 전기세 내는 데는 한 푼도 못 써, 이렇게 조건 걸어둔 거랑 똑같군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부자이긴 한데 그 부가 철저히 기부자들의 이념과 목적에 딱 저당 잡혀있는 셈이네요. 게다가 이 자본 굴리는 방식도 좀 평범하지 않죠?
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 즉 HMC라는 전담 조직이 자본을 운용하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보다 사모펀드가 41%고 헤지펀드가 31%를 차지합니다.
와, 사모펀드랑 헤지펀드 비중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매우 어려운 비유동성 대체 투자에 자산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묶여있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현금화하기도 어려워. 이 수십조 원의 돈덩어리가 대체 하버드의 권력 팽창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까?
이 자본의 진정한 위력은요, 당장의 현금 구매력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바로 시간의 선택권 그리고 제도적 인내심을 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도적 인내심이요?
네네. 일반적인 대학 연구소나 정부기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권이 바뀌거나 막 경제 위기가 오면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삭감되고 프로젝트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당장 돈줄이 마르니까요.
기껏해야 1년에서 4년 단위 사이클로 움직이죠. 근데 하버드는 다릅니다. 이 거대한 기금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나오는 배분액이 있거든요.
네.
그 덕분에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10년, 20년, 심지어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연구를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와, 50년이요?
당장 수익이 안 나는 기초과학이나 철학, 뭐 우주탐사 분야? 여기에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자금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평생 연구만 하라.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야, 그 압도적인 인내심이 결국 미래의 지식을 독점하게 만드는 자본의 진짜 권력이군요. 자본이 단순히 건물에 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고 미래 지식을 선점하는 무기라는 분석. 이건 정말 날카롭네요.
네, 그게 하버드의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자본이 벌어준 아주 넉넉하고 독립적인 시간 동안 하버드 캠퍼스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네네.
앞서 하버드가 엘리트를 배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두꺼운 전공서적 막 외우게 하는 방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유, 절대 아니죠. 하버드의 구조를 보면 학부인 하버드 칼리지하고 전문대학원들이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들이 지식과 권력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즉 HBS의 케이스 메서드하고요. 하버드 로스쿨, HLS의 판례 분석입니다.
아, 케이스 스터디요?
네. 이 수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절대로 정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면 뭘 가르치나요? 이 케이스 메서드가 어떻게 권력을 다루는 훈련이 되는 건지 청취자님들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청취자님이 20대 중반의 학생입니다.
네, 제가 학생이에요.
근데 교수가 갑자기 딱 지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의 CEO입니다. 새벽 2시인데 당신 회사 신약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아주 불안전한 내부 보고서가 딱 올라왔어요.
헉, 큰일이네요.
확증은 없어요. 근데 당장 리콜을 지시하면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당신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하면 수백 명이 사망할 수도 있죠.
와, 미치겠는데요.
자, 30초 드립니다. 당신의 결정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 간신히 입을 떼는 순간 교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논리의 맹점을 무자비하게 막 공격합니다.
무자비하게요?
네네. 그리고 강의실에 앉은 90명의 그 최고 수준 동기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토론에 뛰어들어서 막 논리를 해체하고 또 방어하는,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팍 와닿습니다. 청취자님들도 당장 회사나 조직에서 겪는 위기 상황 한번 떠올려보시면요.
네.
진짜 거대한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는 그 교과서 이론 제일 많이 암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정부가 턱없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혼돈 속에서도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리고 그 논리를 수많은 이해관계자 앞에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는 교양을 막 쌓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혼돈 속의 확신, 이걸 주조해내는 의사결정 시뮬레이터를 2년 내내 뺑뺑 돌리는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뮬레이션의 진짜 가치는요. 그걸 대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까 그 90명의 동기들이요?
네. 감리실에서 나와 함께 막 피 터지게 논쟁했던 그 90명의 동기들. 그들이 10년 뒤에 실리콘밸리 유니콘 창업자가 되고요. 월스트리트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고 워싱턴의 상원회원이 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하버드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42만 명 이상의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죠.
한 명이라. 그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돌파할 인맥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연락하는 절친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버드라는 간판 하나 믿고 언제든 전화를 걸어서 막 고급 정보를 묻거나 투자를 제안할 수 있는 일종의 느슨함 연대. 하버드는 이 느슨하지만 치명적인 연대를 제도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보고서에서 언급된 그 번영 역량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네, 매우 밀접합니다. 하버드는 지식을 상아탑 안에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번역을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아주 복잡한 인간 행동 이론이 있잖아요. 이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자본시장과 경영자가 즉시 쓸 수 있는 경영의 언어로 막 번역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로스쿨은 도덕과 정의의 문제를 법과 규제의 언어로 번역하고 케네디 스쿨은 사회 문제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죠.
그렇게 가공을 해서 보내는군요.
그렇죠. 지식을 권력기관이 당장 딱 가져다 쓸 수 있는 포맷으로 가공해서 파이프라인처럼 쏘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엘리트 지형을 통제하는 핵심 배전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진짜 선발을 통한 자격 증명, 시간을 지배하는 거대한 자본, 혼돈 속의 의사결정 훈련, 그리고 지식의 권력어로 번역까지.
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무적의 생태계입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죠?
네, 근데 전문가님, 이 완벽해 보이던 390년 된 낡은 성벽이 현재 2026년 여름, 가장 거대한 외부 권력과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아, 네, 아주 큰 이슈죠.
바로 미국 연방정부와의 전면전인데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하버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제도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연방정부가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서 하버드에 지원되는 무려 22억 달러.
22억 달러요?
네,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방연구비를 아예 동결하고 취소하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와, 3조 원을요?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죠?
표면적으로는 캠퍼스 내에 그 이스라엘 가자 전쟁 관련 시위 대처 방안, 그리고 반유대주의 논란, 다양성 정책, 즉 DEI의 적절성, 또 입학 자료 제출 거부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네, 하버드는 즉각 자금 동결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걸었고요. 2025년 9월에 1심인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하버드가 학문적 자율성을 인정받아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 일단 1심은 이겼군요.
네네. 하지만 정부가 즉각 항소를 해서 현재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아주 치열한 법리 다툼이 막 벌어지고 있죠.
네.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의 심장, 그 569억 달러 기금에 대해서도 8%의 새로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법 압박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야, 진짜 사방에서 압박이네요.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저희는 지금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의 정치적 주장에 동조해서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만 보는 거죠.
네. 정부의 집행 논리랑 하버드의 학문적 자율성 방어 논리를 그냥 객관적인 메커니즘으로 한번 뜯어보자는 건데요.
그렇죠.
연방정부의 논리도 꽤 직관적이긴 해요. 우리가 매년 국민 세금으로 3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대주는데
네.
당연히 돈을 받는 대학이 민권법을 잘 지키는지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문화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제할 권리가 있다 이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당연한 소리죠.
반면에 하버드의 방어 논리 역시 아주 근본적입니다. 자금을 무기로 대학 문화와 학문적 방향성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사립대 자율성은 끝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이 충돌이 단순한 캠퍼스 내 이념 분쟁을 넘어선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역사적 변곡점이요? 왜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요. 바네바 보시 같은 과학 정책가들 주도로 미국이 연방연구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짰습니다.
아, 옛날에 짰던 시스템?
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지원하고 사립대학은 완전한 자율성 속에서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지식을 생산한다. 이게 암묵적인 80년짜리 사회적 계약이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기로 했던 거군요.
맞아요. 근데 2026년 지금 바로 그 역사적 계약이 밑바닥부터 재협상되고 있는 겁니다.
와.
569억 달러 기금을 막 쌓아두고 극도의 자율성을 누려온 하버드가 역설적이게도 연방정부의 막대한 공적 자금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지금 정통으로 찔린 셈입니다.
80년 된 국가와 엘리트 기관 간의 거대한 계약이 다시 쓰여지고 있다니 하버드의 플라이휠이 정말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자, 청취자님, 이제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거대한 기관에 대한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여다본 하버드는
예쁜 캠퍼스에서 훌륭한 수업 듣는 그냥 단순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쫙 종합해보면요. 하버드의 진정한 권력은 결코 단일 요소에서 파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4.2%의 치열한 선발이 만들어내는 자격의 신호, 56억 달러의 자본이 사들이는 그 압도적인 시간과 제도적 인내심,
네네.
그리고 정답 없는 혼돈 속에서 논리를 방어해내는 의사결정 훈련, 지식을 권력의 언어로 막 번역하는 역량, 마지막으로 42만 명의 끈끈한 글로벌 네트워크.
와, 진짜 완벽한 생태계네요.
맞아요. 이 모든 요소들이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권력을 영속적으로 복제하는 거대한 기계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 깊고 복잡한 탐구를 마치면서 저는 청취자님들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딱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막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100년치 케이스 스터디를 전부 학습해서 완벽한 논리적 경영 전략을 짜내고요.
네.
하버드 로스쿨의 글 판례 분석 기술을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복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거 정말 무서운 상상인데요.
그렇죠. 과거에 하버드만이 독점했던 그 뛰어난 분석력과 지식이 전 세계에 싹 평준화되는 순간 마침내 하버드 간판의 가치도 모래성처럼 촤르르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 올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들만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맺어놓은 그 배타적인 인간들의 네트워크.
네, 인간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 자본. 이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남게 될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지식이 기계의 것이 될 때 인간의 권력은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오늘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이 짜릿하고 좀 서늘한 상상을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